1월 18일부터 세 번의 모든 예배 8시 30분, 10시, 10시, 11시 45분에 어린 사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예배 모두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님께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8일부터 세 번의 모든 예배 어린이 사역을 운영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거룩한 권리와 의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야기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눠져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은 교회 내 분열, 그리고 5장부터 7절은 성, 결혼, 이혼 문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챕터 3, 세 번째 챕터에서는 8장부터 11장 1절까지 우상 숭배에 관해서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강연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11장 2절부터 14장까지 이것은 공동 예배의 질서에 관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그 성령의 어떤 움직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의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행사가 끝나고 나서 챕터 12로, 그러니까는 12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 15장에서는 부활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패스터 빈이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빈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흥미롭고 그러나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계속해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영광 받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 어떤 일을 그냥 건너뛰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불편한 회의나 시험, 아니면 하기 싫은 집안일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설거지를 건너뛸 수 있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식 배달 서비스의 이름을 Skip the Dishes라고 지은 사람은 정말 기발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라이프 그룹에는 함께 식사를 할 때마다 늘 설거지로 섬기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이제 끝나갈 무렵이면은 그는 글러브를 장갑을 끼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앤드류 우드라는 이 라이프 그룹 멤버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모든 라이프 그룹에는 이런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바로 그 순간에 할 때,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할 때, 오히려 성장할 기회, 또 중요한 대화를 나눌 기회, 새로운 통찰을 얻을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을 마주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이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설거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설거지를 오래 미루다 보면은 그릇에는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생기고 또 불쾌한 냄새까지 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생에도 문제가 생기고 개미나 바퀴벌레 같은 해충을 불러들이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거지는 함부로 건너뛰셔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울의 고린도 전서를 구절마다 차근차근 살펴보지 않았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을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 가장 논쟁이 많은 구절 중 하나이지만 우리가 외면할 경우 우리에게 큰 해가 될수 있는 그런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몇몇 분은 마음이 편치 않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흥미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고린도에 여성주의 운동이 커지면서 여성 예언자들이 자신의 평등성과 독립성을 더 강하게 주장하도록 영향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차이를 없애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해석은 크게 빗나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우리의 관점을 본문에 억지로 투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은 머리 덮개나 오늘 본문은 머리 덮개나 머리 모양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핵심 주제는 아닙니다. 본문은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머리라는 단어가 14번 나오더라도 그 자체가 중심 주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일도 언급하지만 이건 역시 여성 사역 자체가 본문의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 문제는 바로 여러분과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건너뛸 수 없는 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떠한 태도로 임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 개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선포는 하나님의 질서이고 또두 번째 예배자의 마음은 세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수취와 명예의 문화 안에서, 13절에서 15절은 사회적 관습 안에서,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창조 질서 안에서 라는 소제목으로 지금 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전해 내려오는 전통을 잘 따라하고 있는 것을 칭찬을 한 후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그들에게 꼭 알아야 할 사실을 알리려 전하려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첫 번째 구절이나 세 번째 구절보다는 이두 번째 구절에 대해 더 많은 논쟁을 벌입니다. 먼저 논란이 적은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구절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우리는 흔히 머리됨을 권력과 지배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라는 것이 집이나 학교, 직장에서는 여러분의 어떤 억압적인 상사나 뭔가 누군가 더 높은 사람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고 또 순종을 요구하고 하는 사람들, 또 대부분 많은 보수를 받고 높은 평가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교리를 여러분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세 인격이시지만 본질은 하나이십니다. 삼위 각각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세 분은 본질이 동일하지만 그한 역할은 각각 서로 다릅니다. 성부의 머리 되심은 성자와 성령이 열등하거나 덜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창조 사역에서도 함께 일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고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고 회복되는 것도 그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역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시며 모든 일을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즉,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시키며 섬기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란 한 본질 안에 세 인격이 계시며 이 본질은 같지만 역할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의 선한 권위에 순종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예수님의 머리 되심은 모든 것 위에 특히 악한 권세들 위에 계신 그분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또 같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교회를 돌보고 자라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는 교회 곧 그의 몸의 머리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5절에는 예수님의 머리 되심이 희생적 섬김을 통해 나타나는 권위임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많은 논란을 불러오는 구절,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엄을 지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서로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권위는 창조 질서와 복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혼인 관계에서 권위라는 표현을 피하고자 머리라는 단어를 근원이나 우월성 혹은 지상적 우위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런 해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권위라는 개념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남편을 마치 하나님과 비슷한 지위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남편의 권위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인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25절 한번 보시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남편의 권위가 지배를 위한 자기중심적 권력 행사가 아닌 사랑으로 섬김을 통한 권위 행사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온전한 모습이 될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며 권위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아내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남편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경적 비전은 이렇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 깊은 연합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신비, 즉 복음의 신비를 꼭 반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높은 소명입니다. 성경적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계의 질서를 존중하며 동시에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와 같은 문화 속에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떻게 영화롭게 경배할 수 있을까요? 결혼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와 교회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존중하도록 이끕니다. 이러한 원리는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예배자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치와 명예 문화 안에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교회가 모일 때 남녀 모두가 기도하고 예언할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머리를 가린 채 기도하거나 예언한다고 해서 자신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불명예를 돌리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글을 이해하려면 문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때 당시 로마 남성들, 특히 사회적 엘리트들은 이교도 신을 숭배할 때 경건의 표시로 느슨한 토가를 머리 위로 덮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듯이 한번 보시면은 토가를 입은 조각상인데요. 이것은 자신의 겸손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로 시선을 끌기 위함이지만 그것은 자기에게 중심이 된 자신의 겸손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이교도의 로마의 관습을 예로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머리를 가릴 때 육체적 머리가 수치스러워진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 중 자신에게 주목하게 될때 자신의 영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핵심은 남성이 겸손을 보이는 공개적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는 걸까요?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는 이해를 위해서는 이 문맥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린도의 문화는 수치 명예의 문화였습니다. 가정의 머리는 가족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상징을 했고, 가족 구성원들은 남편이나 아버지 그리고 가족의 명성을 더럽히거나 수치스럽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여성은 개인적 정직성과 성적 순결을 통해서 가족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기혼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머리덮개를 착용함으로써 자신이 한 남자에게 헌신적이고 덕이 있으며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죠. 만약 기혼 여성이 머리덮개 없이 길거리에 돌아다닌다면 그녀는 성적으로 접근 가능함을 암시하는 것이 되고, 이는 그녀의 머리, 즉 남편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는 여성이 간통을 저지르면 남편이 그녀의 머리를 밀고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민머리는 공개적으로 수치를 표시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자, 한 가지 가능성, 왜 이렇게 말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혼동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가정에서는 여성들이 머리덮개를 착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들의 집에서 모였을 때 적절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자, 가정에서 예배가 공적 행사로 간주되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남성과 여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임으로 단순히 가정 내 사적 모임으로 봐야 할까요? 또는 남성과 여성에게 사회적 관습을 적용해야 했을까요? 바울은 교회 모임을 공적인 예배의 순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기혼 여성이 공적 예배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예언하면 남편에게 수치를 주고 자신이 성적으로 접근 가능함을 암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녀의 성적 도발적인 행동은 간통으로 인해 머리를 민 것과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자, 핵심은 이렇습니다. 여성은 예배 중에 남성의 관심을 끌거나 평가받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목을 끌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 문화에서는 기혼 여성이 머리덮개를 결혼의 표시로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예배 중에 머리를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 반지 등 다른 방식으로 결혼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우리가 드리는 복장은 그것을 예배 어이 드린 복장을 포함한 예배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의도치 않게 혹은 의도적으로 어떤 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장이 적절합니까?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영화 오만과 편견에서 막 나온 듯한 그런 거창한 옷차림을 할 필요는 없지만, 러브 아일랜드에서처럼 방금 나온 듯한 그런 모습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비전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이어야 하며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예배자의 마음 두 번째, 사회적 관습에 대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본성은 여러분의 문화 속 남성과 여성에게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감각, 즉 사회적 관습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머리 모양을 비유로 사용합니다. 고린도에서 남성은 짧은 머리가 일반적이었고 여성은 긴 머리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머리 모양이 나왔는데요. 그때 그리스 로마 문화의 한 머리 모양을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머리를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은 11시 45분 예배에만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머리를 올리고 웨이브를 치려면은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바울은 여러분 여성분들의 머리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에서 남성이 긴 머리를 한 모습을 보여주는 유일한 남은 조각상은 포로들의 정면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긴 머리는 약하고 여성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전달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남성의 긴 머리는 성적 모호성과 도덕적 타락을 나타냈습니다. 바울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적절한 머리 모양과 복장의 기준은 문화마다 다르지만, 남성은 자신이 속한 문화에서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보여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남녀의 차이를 축소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의 요점입니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성과 성별은 단순한 사회적 구성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이분적 존재나 성중립적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DNA의 핵심에는 남성과 여성이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두 성은 각각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서로를 보완합니다. 그렇기에 적절한 남녀의 구분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바울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일부 교회는 바울의 지시를 문자 그대로 따릅니다. 그들은 모든 문화권에서 여성이 공적 예배 중 머리 덮개를 착용해야 하며 그 덮개 아래에서 긴 머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반면 다른 교회는 오늘 본문을 완전히 무시하며 고린도에만 해당되는 특정 사례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게 머리 덮개나 머리 모양과 같은 신체적 상징은 그때와 지금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은 예전 고대의 어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어떤 신체적 상징은 현대 메트로 밴쿠버와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한 문화의 관습을 다른 문화로 번역을 하지 않으면 다양한 오해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불가리아란 나라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오를 의미하고 좌우로 흔드는 것이 예스를 의미합니다. 저는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끄덕이는 것이 예를 의미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데 불가리아 여행을 가게 되면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선 제스처를 바뀌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윌링던에서는 우리는 서로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까요? 거룩한 입맞춤, 공손한 절, 악수, 주먹 인사, 포옹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상대방에게 사랑과 존중, 명예, 애정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각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교회의 질서, 또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하고 노래하는 것을 훼손하고 있진 않습니까? 본문의 핵심에서 바울은 예배자의 마음 세 번째 창조 질서 안에서를 7절에서 12절에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자, 바울이 말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남성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여성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는 여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는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이 열등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창세기 1장 12절을 참고합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사람이라는 단어는 인류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지니지만 창조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습니다. 자, 20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신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첫 번째 남자는 남자의 아, 첫 번째 여자는 남자에게서 창조가 되었고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돕는 자라는 이 단어는 매우 존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자주 사용됩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상호 보완적으로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첫 남자 여자는 부부였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자, 부끄러움은 없고 오직 명예만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은 결혼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영광이 되며 각각 자신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성품, 말,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여성은 자신의 성품, 말, 행동을 통해 남편에게 존경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창조 질서는 특정 문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바울은 7에서 9절에 대한 보충으로 11절 12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주 안에서 즉 예수님과의 그 연합 안에서 남성과 여성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들은 동등하지만 동시에 다릅니다. 사실 그래야만 합니다. 매우 근본적인 수준에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가 있어야 비로소 성장하고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러한 창조 질서와 여성의 주체성을 기반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사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자, 정확히 말하면 아내는 자신의 머리에 권위를 가져야 한다입니다. 아내는 공적 예배에서 머리를 덮개를 착용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마음으로 남편을 존중하고자 자신의 주체성을 행사합니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남편을 수치스럽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고린도에서 이것은 여성이 남편에 대한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목을 끌고 기도와 예언을 할때 남성들의 시선을 끌지 않고 대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사들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들도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합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의식을 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의 맛보기와 같아야 합니다. 자, 보시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천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모든 존귀와 찬송, 영광과 능력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압니다. 그 천사들이 우리의 예배에 함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천사가 울며 찬양합니다. 홀리라는 찬양을 했었죠. 우리가 이 예배당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하늘에 계신 천사도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해서요. 자, 바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러한 관례가 없느니라. 고린도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논쟁하기를 원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논쟁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불명예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우리 문화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교회, 결혼, 모든 권위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흔합니다. 바울이 이 본문에서 제시하는 논거는 삼위일체와 창조질서에 근거합니다. 여기서 제시된 방향성은 시대를 초월하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우리 이렇게 설거지를 건너뛰듯 이렇게 말씀을 소리하면 우리가 받는 그 대가는 너무나도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현대의 캐나다에서는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그런 안타까운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문화에 반대되는 공동체가 될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존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존중하고 또 결혼과 가정을 존중하며 권위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또 그렇게 모든 민족, 언어, 나라의 사람들을 존중하는 교회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엄성, 남편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서의 그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캐네디언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어려운 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주님의 성령을 이 시간 요청하니 우리를 도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진리를 안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까운